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예, 뭐 대부분 다 익숙하신 내용이지만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하는지 성경을 근거로 잠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희가 오늘 주의 만찬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빵을 위해서 김태영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서 참 교회를 위해서 참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신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소망도 없고 참 가야 할 곳도 모르던 참 저희들에게 주님,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참 방랑자가 아니라 참 순례자인 것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저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주님 저희가 참 많은 죄와 또 그 죄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마음속으로 신음하면서 참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주님, 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고 또 이 마음의 양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추구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추구도 해보았지만 주님, 참 그런 죄들과 죄로 인해서 주님, 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주님 아무 행위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 참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참 기뻤었고 주님 참 제가 그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일을 참 마음속으로 믿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 마음을 참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믿을 때 하나님 참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님, 참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참 그 감사했던 순간들, 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참 이 마련해 놓으신 또 이 주의 만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이렇게 망각할 때가 참 저희가 연약한지라 참 이렇게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또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또 찢기신 그 몸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예전에 참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기쁨, 그런 또 환희, 또 그런 것들, 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또 이 또 선포되는 또 메시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용기와 또 권면과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또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참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하나님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 회복되는 또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하나님 저희가 그 몸을 마땅히 저희가 받아야 할 것들로 인식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대신 해주신 또 그 피 흘려주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참 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 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왕좌 앞에 참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귀담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신 앞에서 이제 한 빵을 이렇게 찢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빵을 조각조각으로 나눈 것에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한 빵에 참여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지역이나 지역 교회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어느 지역 교회를 다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과는 진짜 형제자매라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은 너무 교단이라는 울타리를 강하게 쳐서 그 교단 바깥의 사람하고는 약간 거리감을 두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다 각자 이 육체의 몸은 따로지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들이고 하나라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예, 방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 이 빵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이렇게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두 절만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적용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순서가 제대로 안 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순서를 좀 바로 잡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전에 속해 있던 교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아내는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래요. 근데 거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거기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은 그 구원에 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 있죠. 영원한 속죄 또 은혜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입는다. 예, 교리적으로 교리적인 용어라면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성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막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이 진행 방향이 이어지는데 성막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참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 하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번제단이라는 게 있는데 번제단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더 서쪽으로 나아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두멍은 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더럽혀진 손발을 씻는 곳이죠. 그러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물두멍에 가게 돼 있으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러분 제자들 발 씻기신 내용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항상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예. 네. 베드로가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아니, 제자가 스승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닦으십니까? 안 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대역 성경밖에 기억을 못해요. 상관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 그러면은 손발만 씻지 말고 그냥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온몸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 순서가 목욕부터 하고 손발이 더러워진 사람이 그걸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온몸이 더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온몸이 더러운데 손발만 계속 씻으면 깨끗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목욕한 사람이 손발을 씻는 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목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예? 목욕? 목욕이라는 건 전신을 씻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짓는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이런 하나님 또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해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목욕한 적 없이 손발만 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손발도 제대로 씻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해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목욕한다는 게 뭔지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은 또 이제 목욕은 많이 가르쳐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면을 받았다. 우리 모든 죄들이. 그래서 제일 그 많이 인용해서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9장 28절.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될 상황이라서요. 네, 성경에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이 많은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예? 저는 또 한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 죄는 다 씻으신 것 같은데 내 죄만 안 씻으신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일어날 때는요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 아니구나. 나도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풀려요 그게. 근데 성경 앞에 안 가고 막 생각해서 의심을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재물을 잡았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일 반복되고 끝이 없이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죄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 때 속죄 제물들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시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 시대 제물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처럼 반복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목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면 목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구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로.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씻으신 거예요.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두 번 드려지실 필요가 없는 게 구약 시대의 양이나 소라는 속죄 제물은 그때 그때 죄 해결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됐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드려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목욕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제 여동생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딱 엄마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인가 딱 보면 아 저놈 뭔 죄 지었구나 딱 보인대. 벌써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엄마 앞에 이제 그 꺼리끼는 뭔 짓을 하면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오자마자 방으로 얼른 들어간다든지 그저 고개를 잘 못 든다든지 이러면 아 저놈이 뭔가 엄마 앞에 잘못했구나 그럼 부른대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실토하면 그래 알았어 너 그건 잘못한 건데 엄마 용서할게 그래서 푼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도 보면 반갑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서 숨은 나이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유치 못합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번제단을 통과한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 가서 손발을 씻듯이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목욕하는 게 아니고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장애가 되는 꺼리끼는 죄들 이걸 이제 용서받는 방법인데 그것도 역시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십니다. 그죠? 이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류가 어떤 식이냐. 목욕한 적 없이 손발만 계속 씻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목욕만 하고 뭐라 그러냐면 죄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 갖고 언급하지 마 내 앞에서. 예? 죄 지어놓고도 뭐라고? 아 이것도 다 씻어졌어. 태연하게. 그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성도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끓이끼는 죄를 범하면 어두워져야 정상입니다. 마음이. 그죠? 그럼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 막 태어나면 그게 뭔가 병든 거예요. 저 마음이. 끓이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나가서 아빠 사실은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제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죄 제물도 되시지만 화해 허물도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 허물이 되셨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오류는 발만 씻는 사람, 두 번째는 목욕만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손발이 시커먼데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죄는 다 씻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두운 상태로 사김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는 데 있죠. 네? 거기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 다 씻어졌는데 뭔 죄를 또 언급해. 그럼 구원 아니야 그는. 또 죄 갖고 뭐 말하는 건 구원 아니야.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예, 성경에서 벗어난 그 오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서가 그렇다. 예, 하나 바로 잡고 두 번째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법에 매여 유대인들은 어떤 법에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디 무슨 법에 매여 있습니까? 양심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14절 읽어주시고 15절은 형제님들이 바로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랬으니까 그 전에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왔겠죠. 이제 14절부터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면서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지만 양심이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요 다 법정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는 분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자기 법정이 있어요. 다 자기가 잘못하면 막 고소하죠. 여러분 마음에서 자기를 고소해.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이제 고소하죠. 또 그럼 한편에서 변호합니다. 아니 그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또 막 고소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막 판결까지 내리잖아요. 법정이 다 있어요 사람 마음마다요. 법정이 성립이 되고 고소가 되고 변호가 되고 판결이 내리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이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죄인들에게도 두 가지 법이 작용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 고통스럽죠. 이런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뇌물 받아먹고 교도소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표적수사다. 나보다 더 해먹은 놈도 많은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국민들도 용서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솔직히 참 내가 돈이 궁해갖고 좀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또 희한한 게 동정심이 많아. 그래갖고 그래 국회의원쯤 되면 또 그런 일도 있겠지 이러거든요. 근데 막 가가지고 뭐 나보다 더 해먹은 놈도 많은데 표적 수사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구원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죄인이 죄들을 용서받지 깨끗한 사람이 뭘 용서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예수님 믿고 막 구원 받았다. 그런데 한 번도 그분 입에서 내가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한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할 수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입에서 분명히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었습니다라는 고백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 체크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큰 죄는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럼 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 믿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 법을 지키라고 좋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만 보통 복음을 이제 다 깨달은 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알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을 단순히 지키라고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23절이 상당히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23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죄인인 것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훈육 선생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좋지만 자꾸 어기게 되니까 죄인이라는 인식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그래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면 심판이 마음에 와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상태구나. 그럼 누구 앞에 가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 양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25절. 자, 25절. 아시는 내용이라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까 훈육 선생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 훈육 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면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 아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럼 법이 없는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양심의 법?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벗어났고 어떤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있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어요? 9장 20절 21절을 읽었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있게 되는가, 그걸 조금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사실 오늘 말씀을 꺼냈습니다. 자,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돌려 생각해 보면 본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럼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자, 이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없이 양심의 법 아래 살던 이방인들. 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방인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죠? 그래 놓고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하는 이 내용하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그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예를 들어 율법 아래나 양심의 법 아래 살던 거랑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무법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려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한번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나 양심의 법 아래 있던 거랑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랑 같이 성교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브러더린 처치, 형제교회 아시죠? 거기를 가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또 그렇게 강조한다는 형제 교회니까 더 형제 사랑을 너무너무나 강조하는데 그냥 지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라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적이다. 예.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율법적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구약 율법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예를 들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신약교회에 준 교리서에 보면 무엇을 해라 말하라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율법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이라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전에 재작년에 작년 주일학교 때 이야기한 내용인데 오늘 좀 그걸 요약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둘째 아들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맏아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잖아요. 허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으셨어요. 잔치까지 열었어요. 근데 맏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다 돌아와 보니까 막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거든. 그럼 여러분이 그 집 맏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우리 둘째가 집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늘 참 그 근심 속에 계셨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잔치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지? 얼른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안 들어갑니다. 사람을 하나 불러내, 하인을. 나오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잔치 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부르니까 하인 하나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주인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뭐 그래?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뭘 자꾸 낸다고요? 주전자에서 스팀 나오듯이 막 김을 내뿜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들아, 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어서 들어가자. 맏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 내가 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그 나오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팔아먹어버린 저 둘째가 돌아오니 잔치를 여는 것이 합당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 맏아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은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싹쓸. 그죠? 품꾼이라고 그러죠, 그걸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이 하는 이 말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싹쓸을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또 생각하면 여러 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영은 두 가지 영인데 종의 영하고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 종은 싹쓸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가깝지 않아요. 그럼 맏아들이 여러의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었으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버지랑 가까웠겠다고 느껴지죠. 안 그래요? 얘는 거리가 먼데 명령대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명령대로 다 시킨 대로 다 해서 어려운 것도 그럼 굉장히 가까워야 정상인데 이 맏아들을 보면 아버지하고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결론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항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에 싹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지켰다 이거야. 아버지 법을. 그러고 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의롭다함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 행위대로 받는 거 아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비참한 거짓꼴로 아버지한테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그 아들을 가서 안아줬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아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빵을 떼고 그 다음에는 잔을 나눕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마친 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를 받을 때 뭐 예수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애화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되지만 받아죠. 그죠? 자, 우리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누구든지 그게 너무 좋아요. 조건이 없는 사람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요 좋은 직장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펙을 쌓아야 너무 많아. 그죠?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고 그런 거 나오면 아예 기가 죽잖아요. 근데 어떤 직장에 누구든지 오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오라 그런 직장은 시간당 얼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악을 행한 자이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자,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안에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거예요. 값없이 아버지에게 받은 바 됐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아들이 됐어요. 네?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근데 맏아들은 표면적인 거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처럼 일한 거예요. 싹쓸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랑 생각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종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가려 있어요.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섬기는 게 싹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싹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월급쟁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일했는데 월급 안 주면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투쟁 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했는데 내 싹스를 안 줘? 싹스를 위하는 종은 주인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별도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건 선물이고 상속입니다. 그죠? 상속이에요. 싹시 아니고.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상을 이제 천년왕국 때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어떤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받는 건 다 상속적인 의미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죠? 너 아빠 구두 닦아놓으면 500원 줄게. 그 애가 구두 제대로 닦은 줄 아세요? 그래도 500원 줘.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죠. 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율법과 양심 아래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 은혜와 자비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데요. 무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야. 뭐 우리가 한다고 그거 갖고 싹 받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얻어버려. 그걸 뭐라 그래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무법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한쪽 은혜라는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제 비정상인데 무법자가 돼요. 죄 지어놓고도 또 아, 막 우리가 잘해갖고 뭐 받는 거야. 다 은혜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은 절대 무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를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으로, 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싹쓸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싹쓸 위해서 율법 아래, 양심의 법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참으로 아들로서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군데만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 자유 이해되시죠? 그런데 뒤편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막 종처럼 뭘 해갖고 받아내려고 그 법 아래 구원받았다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케 됐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다시 율법 아래 속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1절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이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쓸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못 막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자꾸 딴 길을 보입니다. 야, 너 이제 뭐 응? 그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좀 자유롭게 살아. 너 일요일마다 꼭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한 번씩 일 있으면 쉬고, 그죠? 너 더 이상 뭐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시간이 벌써 너무 가버려가지고 준비한 걸 다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죄 지어놓고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연민, 그 안타까움, 탄식이 들어있는 사랑이 있어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저 죄 아래 있는 저 죄인이 제대로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와서 살기를 바라는 그 연민과 탄식이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은. 그죠? 죄를 사랑하시진 않으시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세요. 무슨 사랑을 한다고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요. 말 안 듣는 자식보다 말 듣는 자식이 더 좋더라고. 그렇지 않던가요? 말 안 듣는 자식도 사랑하긴 하지만 그는 만족스럽고 기쁜 사랑은 아니에요. 아, 저놈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탄식과 근심 어린 사랑이에요. 근데 잘 성장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곧바르게 행할 줄 알면 만족스러운 사랑과 미소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득 입가에 가득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무법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순서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정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요. 잔을 늦었지만 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 형제님 나오셔서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을 생각할 때 그 잔이 보여주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목욕을 위하여 우리의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심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행하라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참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함과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이 우리 육신의 기회가 되고 또 방종의 자유로 흐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죄가 되시고 단 한 번 죽어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그 귀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유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또한 예배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생명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고 혹시 우리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참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자신의 죄와 또한 그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들이 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주님 기억해 하여 주시오며 주님 참으로 우리가 율법하에서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삭슬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양자 되었고 또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물론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또 육신의 행위들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이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오며 참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우리가 이 잔을 빵과 잔을 대하는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대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대하고 빵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비유 기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예수님을 주신 피를 상징하는 한 잔에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892장. 찬송가 892장 1절만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죄 많은 나를 보았네 지옥을 향해 걸었네 피 흘린 주님 보았네 내 모든 죄를 씻었네 예수님 사랑하란네 날 위해 죽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사람 됐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첫날 오후에 함께 빵을 떼며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빵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향하여 넓게 팔을 벌리고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양심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정말 죄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갖춰놓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섬기는 복된 신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이 그 은혜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있게 되는 전도 집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초대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이끌기 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김이 법 아래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계속해서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2018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9년 새해에 더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